듣기 말하기 테마 1. 사실적 이해와 듣기 1번. 먼저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들려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존 에버렛 밀레이의 오필리아입니다. 이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의 한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밀레이는 비련의 여주인공 오필리아의 모습을 청초하고 아름답게 또 극적이고 관능적으로 묘사하였습니다. 때문에 이 작품은 라파엘 전파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낸 수작으로 손꼽히고 있답니다. 라파엘 전파의 화가들은 셰익스피어의 문학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는데 특히 오필리아의 비극적이고 낭만적인 내용은 자주 애용되었지요. 밀레이는 이 작품을 위해 잉글랜드 서리 근교의 호그스밀 강가에서 넉 달 동안 머무르며 그림의 배경을 그렸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수십 종의 다양한 식물과 꽃들이 세심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각자 상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버드나무는 셰익스피어의 원작에서 강을 묘사한 부분에 등장하기도 하지만 버림받은 사랑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자라난 쐐기풀들은 고통을 의미하며 데이지는 순수, 펜지는 허무한 사랑, 제비꽃은 충절을 암시합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붉은색의 양귀비는 유난히 강조되어 있고 또 그림 오른편 나뭇가지는 해골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필리아는 비극적이고 섬뜩한 죽음을 주제로 그린 그림임에도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숭고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바로 우리의 눈앞에서 오필리아가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그 극적인 상황이 생생하게 전해져 옵니다. 이는 치밀하게 묘사된 사실적인 풍경 위에 화가의 시적 상상력이 겹쳐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통해 그리고 있는 비극적 아름다움을 충실하게 재창조하려고 했던 밀레이의 강한 의지 때문이겠지요.
2번. 이번에는 인터넷 통신 언어에 관한 좌담을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통신 언어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세 분 전문가를 모시고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인터넷을 사용하는 젊은 세대들에 의해 우리 언어가 심각할 정도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신속을 요하는 인터넷의 특성 때문에 어법에 어긋나는 준말을 사용하거나 띄어쓰기를 무시하는 표기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있죠. 심지어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문법이 심각할 정도로 파괴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이런 현상이 실생활에까지 파급된다면 세대 간의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신 언어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군요. 하지만 통신 언어가 지니는 장점 내지는 긍정적인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이미영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통신 언어가 우리 언어를 오염시킨다는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속한 정보 전달이 필요한 정보화 시대에 통신 언어를 사용하면 보다 빠르고 간결한 의사교환을 할 수 있죠. 또한 그런 표현을 통해 통신을 주고받는 사람들 사이에 친근함을 느낄 수 있고 새로운 말을 만들어 우리말의 어휘를 풍부하게 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신 언어를 일상 언어로 받아들이는 문제도 검토할 수 있겠군요. 모든 통신 언어를 수용할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박현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통신 언어의 수용에 대한 문제는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구분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통신 언어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고향 친구끼리 사투리를 사용하는 것처럼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인 경우에 어법에 어긋난 통신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통신 언어가 우리 생활에 어느 정도 사용되는 것이 현실이라면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권장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군요. 1번. 먼저 전통 건축물의 지붕에 대한 설명을 들려드립니다. 여러분, 고궁이나 사찰에 많이 가보셨지요? 오늘은 전통 건축물의 지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통 건축물의 지붕은 그 형태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붕의 측면을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따라서 맞배 지붕과 우진각 지붕, 팔짝 지붕으로 나누고 위에서 내려다본 형태에 따라 사각 지붕이라든지 육각 지붕, 팔각 지붕으로 나눕니다. 맞배 지붕은 가장 간단한 지붕 형태로 지붕이 앞뒤 양면으로 경사를 이루는 형태입니다. 책을 반쯤 펴서 덮은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수덕사 대웅전이나 무위사 극락전 등 사찰의 주요 건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진각 지붕입니다. 이 형태는 지붕의 전후 좌우를 모두 기와로 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면에서는 사다리꼴로 보이고 측면에서는 삼각형으로 보이지요. 숭례문과 덕수궁의 대한문이 우진각 지붕을 사용한 건축물입니다. 그 다음은 팔짝 지붕입니다. 이것은 맞배 지붕과 우진각 지붕을 혼합한 형태인데 지붕의 측면이 삼각형 모양으로 노출되다가 중간 부분에서 처막까지 지붕을 달아 측면이 여덟 팔자로 보이지요. 이 지붕은 화려하고 위용이 있어 경복궁 근정전과 덕수궁 중화전 등의 조선시대 궁궐의 정전이나 불국사나 조계사의 대웅전 등 사찰의 주요 법당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번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학생이 즐겨 찾는 홍대거리입니다. 오늘날 대학생들이 어떤 것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지에 관련하여 대학생 의식조사를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요? 아무래도 빈부격차 해소가 아닐까요? 화면을 통해 보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 해에도 대학생들의 의식조사를 위해 전국 대학 20곳 정도를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 해에도 같은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대학생들의 의식의 변화가 있게 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죠?
지난해에는 대학생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에서 느린 경제 성장이 29.1%로 1위를 했고, 그 다음으로는 심각한 빈부격차가 26.1%, 부정부패가 12.2% 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해에는 대학생 10명 가운데 3명이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심각한 빈부격차를 들었습니다. 느린 경제 성장을 꼽은 학생은 20.6%, 부정부패는 15.9%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 구조로는 45.2%가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갈등을 꼽았고, 이어 16.8%가 보수 세력과 개혁 세력 사이의 갈등을 들었습니다. 빈부 간 갈등은 지난해에도 1위였지만 비율은 1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3번. 이번에는 감전에 관한 강연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오늘은 감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9V의 건전지입니다. 혀끝에 대면 찌릿함을 느끼죠. 그 까닭은 건전지의 전류가 혀로 흐르면서 혀의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감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외부에서 전압이 걸려 근육이나 내장으로 전류가 흘러 몸에 충격을 주는 것이 감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정전기를 느끼는데 이것도 감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전기의 경우는 전압이 높아도 흐르는 전류가 그다지 세지 않기 때문에 정전기 감전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전류가 우리 몸에 흘러야 위험할까요?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50mA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압의 크기가 아니라 전류의 세기입니다. 또한 시간도 중요한데요. 센 전류라도 흐르는 시간이 매우 짧으면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약한 전류라도 흐르는 시간이 길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물 묻은 손으로 전기 제품을 만지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을 겁니다. 그것은 마른 손에 비해 젖은 손에서 전기 저항이 더 작기 때문입니다. 저항이 작으면 전류가 세지게 되고 따라서 감전의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또 전류가 우리 몸의 어느 부분으로 흐르느냐에 따라 감전됐을 때 부상을 입는 정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뇌와 심장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4번. 우리나라의 민요인 세타령을 들려드립니다.
동그랑땡 동그랑땡 어시구 저시구 잘 돌아간다 동그랑땡 동그랑땡 제비란 놈은 맥지가 좋으니 기생아 실어 돌리고 앵무새란 놈은 말을 자르니 재판관으로 돌려라 동그랑땡 동그랑땡 어시구 저시구 잘 돌아간다 동그랑땡 동그랑땡 황새란 놈은 다리가 기니 우편 배달로 돌리고 뻥새끼란 놈은 도망을 자르니 도둑놈으로 돌려라 동그랑땡 동그랑땡 어시구 저시구 잘 돌아간다 동그랑땡 동그랑땡 까치란 놈은 집을 잘리니 대목쟁으로 돌려라
5번 다음은 기내 상영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지난주에 미국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뉴욕까지는 비행기로 13시간이나 걸리는데 무척 지루하더군요. 기내에서 영화를 상영하는데 영화가 제가 보기에는 별 재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폭력물을 좋아하는데 그런 영화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승무원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기내에서 상영할 수 있는 영화가 갖춰야 할 조건이라는 것이 있다지 뭡니까? 그래서 그 조건을 물어봤죠. 크게 다섯 가지가 있다더군요. 우선 상영 등급입니다. 탑승객의 연령이 다양하므로 폭력, 욕설이 나오는 영화는 안 된다는군요. 그러니 친구, 조폭 마누라, 두사부 일체 같은 영화는 기내 상영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은 국적이나 종교가 서로 다른 다양한 승객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다소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 예술 영화보다 시간을 훌쩍 보낼 수 있는 오락물을 상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상영 시간인데요. 식사와 면세품 판매, 취침 시간 등을 고려하다 보니 80분에서 110분 정도 걸리는 영화를 많이 상영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조건은 항공사나 승객 모두가 꺼리는 영화를 절대로 상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바로 비행기 폭발이나 추락 장면이 있는 불길한 영화랍니다.
6번
다음은 민화 전시회에서 나눈 두 사람의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조선시대 민화전 민화에 대해 배우긴 했지만 이렇게 전시회에 와보기는 처음이야.
그래?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화생활에도 관심을 가져야지.
어? 이 그림 좀 봐. 정면에서 보고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옆에서 보고 그린 것 같기도 해. 어디에다 시선을 고정시키고 봐야 할지 혼란스러운데?
피카소 같은 입체파 화가들의 그림도 시선을 한 곳에 고정시키지 않았어. 물론 민화와는 생각의 뿌리가 다르지만.
맞아. 아빈용의 처녀들이란 그림에서도 정면과 측면의 모습이 동시에 나타났던 것 같아.
정면과 측면, 오른쪽 측면과 왼쪽 측면. 이렇게 다양한 시점이 혼재하는 것이 바로 민화의 양식적 특징 중 하나인 다시점 기법이라는 거야. 그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특정한 시점이 나타나는 것을 일시점이라 한다면 이렇게 시점을 자유롭게 이동해가는 것을 다시점이라고 하지.
그런데 오빠, 저기 두 번째 그림 좀 봐. 그림 속 어떤 대상은 지나치게 과장되어 실제보다 훨씬 크게 그려져 있어. 전문 화가의 그림이 아니어서 그런가?
좋은 지적이야. 민화는 네가 말한 것처럼 한 화면 속에서 사물들의 실질적인 크기와 비례관계가 종종 무시되었는데 그건 꼭 그림을 못 그려서가 아니야.
그럼 왜 그런 건데?
민화는 원근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사물의 크기가 정해지곤 했거든. 그림을 통해 강조하려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대상을 유달리 크게 그리거나 작게 그렸던 거지. 그래서 그림을 잘 들여다보면 당시 민중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어.
야, 미대생이라 다르네. 역시 아는 만큼 보이나 봐.
7번.
다음은 건강 강좌 프로그램을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을 위한 요가 교실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수험생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배울 동작은 나비 자세입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앉은 상태에서 양 발바닥이 마주 보도록 두 다리를 몸쪽으로 바짝 당겨보세요. 그리고 양손은 양쪽 엄지 발가락을 감싸 쥐고 몸을 최대한 앞쪽으로 숙여줍니다. 이 동작은 무릎 관절염이나 소화불량에 좋습니다. 다음 배울 동작은 영웅 자세입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봅시다. 이때 엉덩이는 뒤로 빼고 허리를 곧게 펴야 합니다. 이제 천천히 두 발을 바깥쪽으로 빼서 엉덩이 옆에 밀착시킵니다. 그리고 두 손을 서로 깍지 끼고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한 상태에서 양팔을 머리 위로 쭉 펴볼까요? 이 동작은 산소 유입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쥐 자세를 배워볼까요?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두 다리를 충분히 벌리고 앉아봅시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며 두 팔을 앞으로 밀면서 상체를 숙여보세요. 양손은 양쪽 엄지 발가락을 움켜잡아도 됩니다. 이 동작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흥분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기 자세를 배워봅시다. 어깨에 매트를 깔고 바르게 누워보세요. 허리에 양손을 받치고 두 다리를 접어서 머리 위로 완전히 넘겨봅시다. 그리고 두 손을 등 뒤에서 마주잡고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때 두 무릎은 반듯하게 유지하면서 발가락으로 몸을 지탱해야 합니다. 이 동작은 막혀있던 어혈을 풀어주어서 만성피로 증후군에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동작들을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8번.
다음은 교양 강좌를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상의 지혜를 찾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선조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해온 수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대문에 수치를 꽂은 금추를 칩니다. 장을 담글 때는 반드시 장독 속에 수치를 띄었고 집을 지을 때는 땅 속에 수치를 묻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늘 수치를 가까이 했던 것이죠. 이것은 막연한 미신이나 그저 전해 내려오는 풍습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가 담겨 있습니다. 금줄에 수치를 꽂아두면 주위에 음이온이 증가하게 되죠. 이 음이온은 병균의 활동을 억제하여 병에 감염되기 쉬운 산모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또 된장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발효식품입니다. 발효를 시키려면 미생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채는 미세한 구멍이 아주 많은데 이 구멍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미생물은 살 수 있지만 덩치가 큰 해로운 미생물은 살 수가 없죠. 발효를 돕는 유익한 미생물의 서식지를 수치 제공하는 셈이죠. 수치의 효능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팔만 대장경은 만들어진 지 7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신비에 가깝다고 할 만큼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도 바로 수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팔만 대장경이 보관된 장경각 밑에는 많은 양의 수치를 묻어두었습니다. 숯은 습도가 높으면 수분을 흡수하고 너무 건조하면 수분을 방출하여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경판이 원형대로 보존될 수 있었던 까닭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또 우리 조상들은 우물을 만들 때도 우물바닥에 수채 깔았습니다. 우물에 수채 깔면 수채 많이 포함되어 있는 미네랄 덕분에 물맛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수채 있는 무수한 구멍이 이 물질을 흡착하여 물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수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는 지혜를 가졌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복에 담긴 우리 조상들의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테마 2. 추론적 이해와 듣기
1번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지난 1월 교육부는 인터넷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는 언어 파괴를 방지하고 일상에서의 언어 예절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 자료집을 일선 학교에 배포했습니다. 이 책자는 교육부와 국립국어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이 함께 제작한 것으로 교과 수업과 재량활동 시간 등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자료집에서는 축약형과 줄임말, 소리 나는 대로 적거나 된소리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 요가 여로 바뀌는 것, 은어 등을 언어 파괴 유형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파벳과 일본 문자, 특수 문자, 한글 자모 등 컴퓨터 자판에서 표현 가능한 모든 문자와 숫자를 임의로 섞어서 만들어내는 이른바 외계어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런 외계어는 따로 번역이 필요할 만큼 해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터넷 언어가 다양한 감정과 개성을 표현하고 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긍정적 기능이 있는 반면에 국어 파괴, 청소년들의 문법 실력 저하, 세대 간의 단절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번. 청소년들의 진로 문제를 다룬 대담 방송을 들려드립니다. 과학 기술자들의 인기가 요즘 하한가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IMF 실직 사태 이후 의사, 변호사 등 자유업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학생들이 이공계 대학 진학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문성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공계 대학은 정말 비전이 없는 곳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공계 대학 출신들은 좋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공계 대학 기피 현상은 국가 경쟁력의 면에서나 청소년 개인의 면에서나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은 이런 현상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면 됩니다. 본인의 적성이 이공계열에 적합하면 이공계 대학에 진학하면 되고 인문계열에 적합하면 인문계열 학과에 진학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우량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을 보면 이공계 대학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 10대 그룹 임원 중 이공계 출신의 비율은 절반을 넘어 53%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런데도 이공계 대학을 기피한다는 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짧은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공계 대학 출신들이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정승찬 교수님,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우량 기업일수록 최고 경영자가 대부분 공대 출신입니다. 미국 제너럴 모터스의 최고 경영자였던 슬로언이나 잭 웰치도 공학 박사였고 지난해 미국의 CNN과 타임즈가 가장 영향력 있는 최고 경영인으로 꼽은 일본 닛산 자동차의 카를로스 곤 사장도 프랑스 최고의 이공계 대학인 에콜드 폴리테크닉 출신의 엔지니어입니다. 미국 기업은 공대를 졸업한 뒤 경영학을 전공한 MBA를 가장 우대하고 있죠. 지금 미국에서는 바이오 혁명 때문에 이른바 골든 직종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 사이언티스트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바이오 엔지니어링, 바이오 인포매틱스, 임상 연구 등 세 개 분야의 평균 연봉은 7만 5천에서 7만 7천 달러로 의사와 맞먹는 수준이죠.
1번. 다음은 컴퓨터 게임과 관련된 강연을 들려드립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의 최대 화제는 게임입니다. 이처럼 게임 문화가 확산되게 된 배경에는 문화 산업의 발전과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한 동력이라는 논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에는 넘치는 마력이 있습니다. 사회적 제약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사이버 공간은 억압이 최대한 배제된 자유의 세계이기 때문이죠. 사이버 세계로 들어오는 순간 현실 세계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페르소나, 즉 자신이 바라던 가상의 인물이 되어 자신이 원했던 색다른 역할을 창조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현실 세계의 성, 직업, 나이 등은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불가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경이로운 세계는 바로 이 장점들 때문에 무서운 덫이 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거의 없는 상상적 경험이 청소년들에게 필요하다면 동시에 불가능과 장애와 제약의 경험도 필수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적인 의미에서의 성장입니다. 생텍 쥐페리의 말처럼 인간은 장애물을 통해서만 자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놀이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사이를 넘나들 수 있는 능력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저쪽 세계로 넘어갔다가 이쪽으로 다시 넘어오지 못하면 놀이는 이미 놀이가 아니라 중독입니다. 그런 능력이 부족한 우리 청소년들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 세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게임 중독 현상이 걱정스러운 것은 그로 인해 청소년들이 현실 감각을 잃고 좌절과 우울의 덫에 갇혀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독자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사이의 괴리를 수습하지 못해 혼란에 빠지고 정체성의 파탄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우려할 만한 최악의 상황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즉 그만두기입니다. 이처럼 게임 중독의 폐해는 매우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돈이 된다는 사실에만 기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늦기 전에 이 폐해의 사회적 위험과 비용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2번
시 한 편을 낭송해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군 제대 후 보은에 있는 인삼밭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씻지도 못하는 때저른 객지 생활. 남의 빈집을 수리해 먹고 자는 일이 더 이상 부끄러운지도 모른 채 부모님은 그렇게 살고 계셨습니다. 한 주간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 옥천에 들러 찬거리를 좀 사고 버스 시간이 남아 목욕탕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싫다며 막무가내였지만 마지못해 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희미한 수증기 사이로 둥글게 말린 영롱한 위태로움들. 땀을 씻고 탕으로 들어와 그동안 밀린 때를 불리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서 때를 밀고 있는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등을 밀러 다가갔는데 배꼽 위로 커다란 수술 자국이 보였습니다. 검게 굽은 등이 너무나도 작았지만 자꾸만 밀고 또 밀었습니다. 아버지는 아프다며 그만해라 했지만 거품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밀었습니다. 아버지는 남들이 볼까 부끄러웠던지 먼저 나가 서둘러 옷을 입으셨습니다. 샤워기 앞에 섰는데 순간 천장에 맺힌 물방울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날 눈에 들어간 비눗물이 씻기지 않아 한참이나 샤워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3번 다음은 방송 대담을 들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몇 년 전부터 한 지방자치단체가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의약품 공급 정보망 사업으로 일정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관계자 한 분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김홍진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의약품 공급 정보망이라는 말이 다소 생소한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저희 자치단체에서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건데요. 약국이나 제약회사가 판매하고 남은 의약품을 저희 정보망에 기탁하면 의약품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이나 국내외 의료봉사단체 무상으로 연결시켜주는 사이버상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이 사업에 성과가 있었다면 그 이유는 의약품을 기탁하는 곳이나 받는 곳 모두 이점이 있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들이 있나요?
네, 약국이나 제약회사에서는 처방전 변경 등으로 판매되지 않은 의약품들을 기탁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죠. 또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의약품들만을 기탁하면서 자신들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동시에 기부금 관련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복지시설이나 봉사단체에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양제나 아토피 치료제 같은 의약품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 초를 기준으로 40여 곳에서 기탁하고 있고 지금까지 약 25억 원어치의 의약품이 전달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2004년부터 시작했다면 아직은 널리 확산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사업에 걸림돌이라도 있나요?
아, 네, 좀 있습니다. 재고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다 보면 판매량 감소 등의 이유로 다시 재고가 쌓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전문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제공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정비나 의료 전문 인력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군요. 끝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그건 아주 쉬워요. 기부하고 싶은 사업체나 받고 싶은 시설 및 단체는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간편해서 좋군요. 모쪼록 이 의약품 공급 정보망 사업이 확대돼 국내외 의료 취약계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번. 다음은 영화에 대한 두 사람의 대담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화와 과학입니다. 두 분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김용찬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리는 영화를 볼 때 너무 몰입해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밌게 봤던 영화의 명장면 중에는 과학적 오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아드 2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주인공 브루스 윌리스는 악당이 탄 비행기가 연료를 흘리며 이륙하자 기름에 불을 붙입니다. 불길은 흐르는 기름줄기를 타고 순식간에 올라가 비행기를 공중 폭발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할까요? 여객기 연료는 쉽게 불이 붙지 않을 뿐더러 화염의 전파 속도는 초당 10m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불길이 퍼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더맨의 주인공이 내뿜는 두꺼운 거미줄이 굳으려면 과학적으로는 7시간은 걸려야 하는데도 곧바로 밧줄처럼 사용합니다. 영화를 볼 때 재미로만 보지 말고 이런 과학적 사실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군요. 이지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평소에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영화는 어디까지나 영화일 뿐이죠. 대부분의 영화는 허구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에는 상상력에 의한 비현실적인 설정들이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면 슈퍼맨은 초능력이 있는 사람, 용가리는 입으로 불을 뿜는 동물이라는 것들 말입니다. 이러한 설정들이 반드시 과학적 진실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한다면 영화를 하나의 예술로 보는 자세와는 거리가 있다고 봐요. 예로 들었던 스파이더맨의 경우를 봅시다. 스파이더맨의 거미줄과 현실의 거미줄을 1대1로 비교하는데 그건 어린애들이 스파이더맨을 따라할까 염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슈퍼맨에게 왜 중력을 무시하느냐고 비판하지 않는 이유는 그 슈퍼맨이 원래 그런 거라는 설정에 수긍했기 때문입니다. 5번. 이번에는 텔레비전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못 쓰는 거실 커튼, 해진 청바지, 또 장롱 깊숙이 넣어둔 한복 등도 얼마든지 멋진 옷, 소품으로 깜짝 변신이 가능합니다. 재활용품을 활용한 의상 패션쇼 현장으로 이소영 기자가 안내합니다.
이 옷들은 모두 못 쓰는 천들을 재활용해 만든 것입니다. 못 쓰는 거실 커튼이 아이의 예쁜 드레스로 탈바꿈했고, 입지 않는 청바지는 가방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묵혀둔 한복 치마가 남성들의 윗도리와 바지로 변신했습니다. 행사에 오신 한 분의 반응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보기에는 다소 어색했지만 직접 입어보니 느낌이 다릅니다. 부담감이 없고 편해서 평소에도 입을 만한 옷이라 생각해요. 이소영 기자, 옷을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나요?
못 쓰는 옷을 수선해 새로운 옷으로 재활용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새 옷의 10분의 1 정도입니다. 특히 한복과 청바지, 커튼은 재활용하기 쉬워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재활용 의상 100여 벌이 소개되었습니다.
옷 말고도 일상생활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생활 속에서 자원 재활용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생각을 바꾸거나 실천하기에 따라 우리 주변에 있는 안 쓰는 물건들이 훌륭한 자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GBS 뉴스 이소영입니다.
6번.
이번에는 방송 프로그램의 대담 장면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고기를 꼭 먹어야 하나의 저자이신 나채식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책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채식을 하는 사람은 봤는데 선생님은 다른 이유 때문에 육식을 반대하시던데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먹기 위해 동물들을 사육하고 죽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닭은 우리에게 고기를 제공해주기 위해 좁은 양계장에서 다른 닭들만 보다가 죽습니다. 돼지나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생명체를 학대하고 목숨을 빼앗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고기를 먹는 것이 먹는 즐거움 때문만이 아니라 건강과 생존을 위해 먹는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자님도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건강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채식을 권장해야 합니다. 먹을 것이 고기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고기를 먹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건강과 생존을 위해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동물을 학대하고 고통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과 동물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적인 능력도 그렇고 감정을 느끼는 정도도 다른데요.
인간과 동물은 물론 다릅니다만 고통받는 것, 죽는 것을 싫어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자신은 싫어하면서 동물에게는 괜찮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취자의 의견을 전화로 받아보겠습니다.
7번.
이번에는 좌담회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예술을 감상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네, 같은 성악의 영역이지만 한국의 판소리를 이탈리아 벨칸토 창법의 입장에서는 성악이라는 예술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경험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대학의 모 교수가 이탈리아 성악가에게 마침 국립극장에 서 있었던 판소리를 들려주었더니 한참 듣던 이탈리아 성악가가 저 사람 화났습니까? 라고 하더랍니다. 투성발성으로 다듬어서 고운 소리를 내는 것이 성악이라고 알고 있는 이 이탈리아 성악가는 목 놓아 고함 지르는 우리나라의 판소리를 예술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즉, 이탈리아 성악가는 한국의 성악에 대하여 전혀 공감하거나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태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미술 감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양 화법의 입장에서 동양의 산수화를 예술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서양화에서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그릴 때에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 일정한 거리와 각도에서 그 시야 안의 사물을 관찰하고 묘사하지요. 상상이나 허구에 의한 작품일지라도 작가는 대상을 고정된 시점에서 보는 것처럼 묘사하여 대상의 선, 형태, 빛, 색 등 객관적 요소를 사실적으로 그려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양의 화가들은 산을 거닐고 경치를 즐길 때 여러모로 자세히 그 풍경을 살펴봅니다. 그러면 산의 경치는 걸음에 따라 변하고 봉우리도 걸음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드러내게 되지요. 이때 화가는 이러한 관찰에서 얻은 풍부한 감동과 인식을 더욱 진실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시점을 이동시키는 산점 투시를 채택함으로써 고정 시점의 제약을 벗어난 풍경을 그리게 됩니다.
네, 예술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하기 위해서는
8번
이번에는 다문화주의에 관한 인터뷰를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문화주의의 전망과 미래사회를 저술하신 김지철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다문화주의가 뭐죠?
네, 오늘날엔 한 사회 내부에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현상이 일반적이죠. 여러 문화의 공존을 인정하고 그것의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려는 이론을 말합니다.
그러면 다문화주의가 지향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대체로 문화 차이에 따른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다문화주의는 이론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치기도 하겠네요.
네, 많은 국가들이 다문화주의를 수용하여 국가 정책을 강구합니다. 하지만 그 실현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국가를 단일 민족 국가나 단일 이념 국가라고 여기는 경우에는 다문화주의가 단일성을 훼손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죠. 이러한 반감은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사실 소수 문화가 나름대로 가치와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수 문화를 정책적으로 배려하자는 데에는 사회 구성원 간의 의견이 저마다 다릅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 시대에 다문화주의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소수 문화를 존중하는 정책은 이주민이나 이주 노동자 등 소수자들의 문화를 발전시켜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렇게 돼야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분열도 완화될 수 있고 사회도 발전하겠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다문화주의를 정책으로 마련해 나가는 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도
테마 3. 말하기
1번 다음은 라디오 방송 대담을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생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잠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한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오늘은 청취자들의 질문이 많습니다. 사람은 왜 잠을 잘까? 몇 시간이나 자는 것이 적당할까? 낮잠을 자는 것이 좋은가? 불면증일 경우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사람은 왜 잠을 잘까요?
잠을 자는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건 우리 몸에 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즉, 다양한 활동으로 몸에 피로가 쌓이면 이 피로를 풀기 위해 잠을 자야 한다는 거지요.
예, 그럼 몇 시간 자는 것이 적당할까요?
사람에게 필요한 수면 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상인의 수면 주기를 고려할 때 8에서 9시간은 자야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자면 수면 리듬이 깨져 피곤해집니다. 또한 잠을 적게 자는 것도 해롭지만
불규칙하게 자는 것이 더 해롭습니다.
예, 그리고 낮잠을 많이 자서 걱정이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낮잠을 자는 것이 좋은가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밤잠이 부족한 사람은 낮잠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입시 준비로 잠이 부족한 수험생은 부족한 수면량을 낮에 조금씩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휴일에 몰아잔다고 해서 피로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에도 평소처럼 자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질문인데요. 불면증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면증이란 잠이 아예 잘 안 오거나 잠자리가 불편해 자주 깨는 증상입니다.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늘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이를 보충하려고 하죠. 하지만 낮잠을 많이 자게 되면 밤에 잠이 오지 않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밤에 잠을 못 자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의 분비가 적어집니다. 그럴 경우 허기를 잘 느끼고 많이 먹게 돼서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관련한 호르몬의 영향으로 멍한 상태가 지속되거나 지나치게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이번에는 토론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찰을 학교에 상주시켜 학교폭력을 줄이라는 이른바 학교경찰제도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청소년 문제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분분한데요. 먼저 김건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생의 58.9%, 학부모의 85.1%가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설문 통계는 학교폭력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될 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장기 대책을 운운하는데 그러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절박합니다. 황혜민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도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학교 경찰 제도가 최선의 해결 방법인지는 의문입니다.
오늘날 학교폭력은 조직화되어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학교 경찰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학생의 72.5%, 학부모의 82.2%가 이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경찰 제도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건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극단적인 학교폭력도 있지만 그 외에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도 있습니다. 이처럼 복합적인 양상을 띠는 학교폭력을 극단적인 대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소위 비행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살펴본 바로는요. 교칙이나 법에 의한 제재로 청소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학교나 가정에서 그 학생들의 생활이나 생각의 이면을 이해하고 그들과 깊은 유대를 형성하면서 그들을 선도하였을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저는 학교폭력도 가능한 한 이런 방향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번. 이제 여러분은 인터넷 저작권 분쟁에 대한 토론을 듣게 됩니다.
요즘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적 유통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MP3 파일 전송 프로그램 서비스를 놓고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합니다. 그 판정을 위해 법정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죠. 오늘은 이에 대해 찬반 양론을 대표하는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반 협회 측에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협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MP3 파일 전송 프로그램 서비스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MP3 파일 전송 프로그램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이트 운영자 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다릅니다. MP3 파일 전송 프로그램 서비스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각각 나름대로 생각하셨던 바가 있으셨을 줄 압니다.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죠.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MP3 파일의 모체가 되는 것은 음악 CD입니다. 그런데 음악 CD에 담겨있는 음반은 분명히 음악 저작물에 속하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받는 사적 재산이죠. MP3 파일을 무료로 공유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음악 파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드디스크에 공유시키는 것은 이미 사적 복제의 허용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매체에 상관없이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까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MP3 파일 전송 프로그램 서비스에서는 음악을 복제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우리 사이트에서는 음악 파일 리스트를 갖고 있지 않고 다만 접속한 사용자들 중에서 파일 보유자의 위치만 알려주는 정보 교환의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했을 뿐이죠. 게다가 인터넷의 기본 정신 중 하나가 바로 공유라는 점을 고려하면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콘텐츠는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상의 파일에 대해서도 저작권법을 적용하자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자유로운 정보의 공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 MP3 파일 전송 프로그램 서비스는 큰 문제가 없지만 저작권 보호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군요. 그렇다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온라인 사이트에서 MP3 파일을 실시간으로 감상하는 것은 무료로 하고 다운로드는 유료화한다면 음악 파일을 공유하면서도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요?
2번. 다음은 방송 인터뷰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다문화 정책 전문가 김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먼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주시죠.
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7년에는 100만 명, 2009년에는 12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류 외국인이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밀집 지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께서는 도시 지역에 위치한 대표적인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셨는데요. 외국인들이 도시에만 거주하는 것은 아닐 텐데 왜 굳이 도시 지역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으셨나요?
그건 전체 외국인의 3분의 2가 도시에 거주할 뿐 아니라 국적, 직업 등에 따라 다양한 부류의 외국인들이 도시에 모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청취자들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조사하신 사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로 목련 산업단지 주변의 목련동인데요. 이 지역은 산업단지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일터 가까운 지역에 모여 살면서 형성된 곳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외국인 관련 행정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 등 혁신적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목련동 지역은 주요 정책인 다문화 마을에 대한 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을 어느 정도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도시 정비에 치우쳐 시행되었기 때문에 거주 외국인과 지역사회 소통을 위한 정책에는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목련동 지역의 다문화 정책은 실패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아닙니다. 시행된 정책의 내용에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지역은 장미동의 저렴한 주택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지역에 비해 물가가 싸다는 장점 때문에 특정 국적의 외국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된 곳입니다. 장미동 지역은 최근 다문화센터가 문을 열어 거주 외국인과 지역사회의 소통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주거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외국인 밀집 지역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는 외국인 취업 알선 센터 운영,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다문화 관광 특구 지정 등을 들 수 있겠고, 지역 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정책으로는 다문화 센터 운영, 다문화 축제 지원 사업 정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3번. 이번에는 사이버 교육에 대한 대담을 들려드립니다.
최근 몇 년간 인터넷이 사회의 전 분야에 파고들면서 사이버 교육이 상당한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관들이 다양한 분야의 사이버 교육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은 유치원 교육, 직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용되고 있으며 학교는 물론 기업, 연구소, 정부 기관까지 가상 대학, 가상 연수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기관들이 사이버 교육에 매달리는 이유는 사이버 교육이 가지는 매력적 요소들 때문입니다. 우선 경제성을 들 수 있습니다. 많은 투자가 필요한 기존 교육과는 달리 초기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자하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양질의 교육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이버 교육은 학습자들이 주어진 교육 과정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기존의 수동적 교육과는 달리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장점을 통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습자에게 바람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학습자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사이버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사이버 교육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 또한 간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사이버 교육과 기존의 강의실 수업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현재의 사이버 교육은 사이버 공간에 적합한 설계라기보다는 기존의 강의실 수업의 내용과 방법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기존의 교육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학습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사이버 교육의 주 대상자는 아무래도 학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생을 포함한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률은 거의 100%에 육박하지만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겨우 2.4%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통계가 이런 결과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한 같은 분야를 다루는 사이버 교육 기관들이 난립하여 서로 비슷한 주제들만을 다루다 보니 교육 내용의 특성이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다양성을 고려할 때 매우 염려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4번. 다음은 역사 드라마 제작에 대한 토론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토론 전략을 활용해 역사 드라마, 사실에 근거해 제작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해봅시다. 먼저 찬성 측부터 입론하세요. 한 시민단체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응답자의 60%가 역사 드라마의 내용을 사실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왜 역사 드라마가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지 이것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조선시대 음악가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전통음악에 대한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켰던 적이 있었죠. 이 드라마는 해외에도 수출되어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작가가 상상력을 발휘하여 음악가의 일생을 흥미롭게 재구성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역사적 사실보다는 작가의 상상력이 중시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상대방 입론에 대해 반론하십시오. 요새 그런 드라마의 시청률이 높은 건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흥미를 추구하다 보면 역사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게 문제죠. 방금 말씀하신 드라마도 멜로드라마처럼 각색하다 보니 역사적인 인물들의 삶이 사실과는 다르게 그려지기도 했고요.
앞에서 제시하신 설문조사 결과는 저도 보았는데요. 드라마 작가가 흥미를 위해 역사를 재구성해도 되는가라는 설문에는 긍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설문 내용 중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만 제시하신 건 아닙니까? 역사 드라마도 드라마일 뿐입니다.
시청자들이 역사를 배우려고 역사 드라마를 보는 건 아닙니다.
자, 이제 최종 발언을 하십시오. 한 미디어 비평가는 한 편의 드라마가 10권의 역사책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역사 드라마도 흥미보다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작가의 상상력을 남용하다 보면 결국 역사 왜곡으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들이 역사 드라마를 보는 이유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즐거움은 작가의 상상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적 사실보다는 작가의 상상력이 더 중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번. 이번에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기상예보관과 나눈 대담을 들려드립니다. 지난 여름엔 장마가 끝난 뒤에 국지성 호우라고 불리는 집중호우가 내려 전국적으로 피해가 막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상청의 예보관 한 분을 모시고 국지성 호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뵈니까 정말 미남이시네요. 키도 크시고 젊으신데 결혼은 하셨나요?
네.
아, 죄송합니다. 그럼 질문을 해볼까요? 먼저 국지성 호우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한마디로 특정 지역에만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장마는 지역적으로 넓게 나타나는 데 비해 국지성 호우는 특정한 좁은 지역에 비가 내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아, 특정한 지역이라서 국지성이라는 말을 쓰는군요. 저는 국지성이라고 해서 누구 이름인 줄 알았어요. 제 초등학교 때 남자친구가 김지성이거든요. 그리고 축구선수 박지성도 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계속할까요? 그럼 국지성 호우가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이죠?
예, 남쪽으로부터 유입되는 열대기단과 북쪽으로부터 유입되는 한대기단이 접촉하여 비를 머금은 구름대가 형성되는데 이 구름이 바람을 타고 이동하다가 산악지대를 만나서 그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비를 뿌리게 됩니다.
어머, 그럼 산이 가까운 지역은 매우 위험하겠군요. 역시 사람은 평평한 땅을 찾기 마련인가 봐요. 산 쪽에 사는 여러분, 평야로 내려오세요.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매우 많은 지형이라서 호남평야 등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사실상 이 국지성 호우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 비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우리 기상청 장비로는 예보가 어렵고 그래서 종종 큰 피해를 입게 되어 심지어는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까지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평소에 각자 잘 대비를 해야겠군요.
글쎄요. 제가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고 한 것은 국지성 호우는 그만큼 개인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자면 하천의 준설과 개보수, 양수체제의 정비, 효율적인 예보체제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준비하거나 대비할 수는 없겠죠. 결국 국지성 호우에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적어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6번.
이번에는 윈도우 효과에 대한 대담을 들려드립니다. 오늘날 영화로 대표되는 영상산업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가능성의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예술대학 윤주원 교수님을 모시고 영상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영상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이야기할 때 윈도우 효과라는 말을 종종 쓰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윈도우 효과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문화상품이 창조된 후 부분적인 기술 변화를 거쳐 문화산업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의 상품으로까지 지속적으로 활용되면서 그 가치가 눈덩이 불어나듯 증대되는 효과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다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익을 창출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영화는 먼저 극장에서 상영되면서 최초의 이익을 내는데 그 영화가 비디오나 방송 같은 분야에서 다시 상품으로 활용되면서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03년 미국의 영화 산업은 극장 입장 수입만으로 95억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여기에 해외 배급 수입과 기타 윈도 효과에 의한 가치 창출액까지 더해져서 총 475억 달러가량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극장 상영 이후 무려 4배나 되는 수입을 윈도 효과에 의해 벌어들인 셈이죠.
아, 대단하군요. 그럼 요즘 각광받고 있는 캐릭터 산업도 마찬가지 경우로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기존의 비디오 제작이나 TV 방영 외에 영화 주인공을 이용한 캐릭터 사업 또한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해리포터도 제작비는 1억 6천만 달러가 들었는데 영화 수입 외에 세계적인 음료 회사로부터 이 영화 캐릭터를 단독 사용하는 대가로 1억 5천만 달러를 받았고 관련 상품 개발 업체도 90곳이나 된다고 하지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잘 만든 한 편의 영화가 국가 경제에 얼마나 크게 이바지하는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영상 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의 영상 산업은 경제적 가치 이제 막 눈을 뜬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걸음마 단계인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겠죠. 최근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획 단계에서부터 윈도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7번.
다음은 라디오 방송 대담을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코리아컵 축구 결승에서 맞붙게 될 독수리팀과 호랑이팀의 두 감독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독수리팀의 김윤수 감독님과 호랑이팀의 박주영 감독님이 나와 계십니다. 먼저 두 분 감독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독수리팀은 작년 코리아컵에서 우승을 했는데요. 이번 리그에서도 우승을 예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저희 팀은 작년 우승팀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우승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호랑이팀 박 감독님은 젊은 신인 감독으로서 결승까지 올라오셨지요?
아, 네, 그렇습니다.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신지요?
저희 팀은 최근 경기에서 승승장구한 기세를 몰아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독수리팀 김 감독님.
네.
이건 청취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일 텐데요. 어떻습니까? 일부 주전 선수들의 해외 진출로 인한 전력의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리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선수들은 대부분 결승전을 뛰어본 경험이 있거든요. 큰 경기일수록 경험 많은 선수들이 유리하죠. 작년 우승 경험을 살려서 압박 축구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김 감독님, 청취자들을 위해서 압박 축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압박 축구는 기본적으로 수비수도 공격에 가담하고요. 공격수도 수비에 가담해서 상대팀 선수들을 강하게 압박하는 전략을 뜻합니다. 상대 공격수를 2중 3중으로 차단함으로써 매우 강력한 축구를 구사하는 것이지요. 팀이 지닌 역량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저희 팀이 적합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지난번 월드컵 경기에서도 확인한 것이긴 하지만 이 압박 축구는 세계적 추세로 굳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 감독님?
네, 맞습니다. 축구 스타일이 매우 역동적이고 적극적이기 때문입니다. 경기장을 찾는 관중들도 아주 좋아하는 경기 스타일이지요.
아,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떤 팀이라도 전통 있는 축구 명가인 독수리 팀을 이긴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겠군요. 이런 전략에 대해서 박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단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저희 팀의 전력이 독수리 팀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젊은 신인 선수들이 주축이라 자칫 압박 축구에 위축될 수도 있을 거예요. 따라서 속공을 위주로 해서 독수리 팀의 압박 축구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결승전은 독수리 팀의 압박 축구를 호랑이 팀이 어떻게 뚫어내느냐 하는 것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군요. 무척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팀 감독님, 바쁜 시간을 내 참석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8번.
다음은 방송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에 있는 고구려 유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취재기자 나왔습니다. 강 기자, 북한과 중국에 있는 고구려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에 동시에 등재됐는데 그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중국 장쓰성 수저우에서 제2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회의에서 중국이 신청한 고구려 왕성, 왕릉, 귀족묘 등 고구려 유적 43곳과 북한이 신청한 고구려 고분 63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북한의 고분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유네스코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존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이 신청한 유적이 함께 등재된 것은 고구려사 왜곡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됩니다. 한국대학교 소수림 교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이걸 가지고 고구려 역사를 중국의 지방 역사로 편입하려는 시도를 한층 더 확고하게 하는 명분으로 이용할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고구려의 초기 도읍지였던 오녀산성과 국내성, 그리고 광개토 대왕비와 장군총 등 굵직굵직한 유적이 포함된 반면 북한은 고분군만 선정됐습니다. 이 점은 자칫하면 고구려 역사가 우리나라의
과 유통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연마 과정을 거친 전문가만이 지식을 올바르게 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서 잠시 토론을 멈추고 방청객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